창세기 48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바꾸심.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 과거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현인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인 땅을 다스리기 위해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담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며 천년 왕국과 영원 안에서 그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역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사람에 의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으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얻을 수 없다면 그분은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으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표현되고 대표될 수 있는 족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아브라함은 수많은 아브라함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천연적인 이해나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존재에 의해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바꾸심. 자신을 사람 안에 넣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성경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도록 기꺼이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면 나는 당신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없애고 끌어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할 때 나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신을 내 안에 넣어주어야 한다. 내 안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 의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너를 살리겠다. 너는 기꺼이 이렇게 되기 원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기다리지 않았으며 창세기 16장이 보여주듯이 씨를 낳기 위해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심.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칭호, 곧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름을 계시하는 것은 인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항상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칭호는 그분의 신성한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한 칭호의 계시는 사실상 신성한 인격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계시되며 그 주된 의미는 능하신 자, 강하신 자입니다. 이 칭호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곧 위대한 자존자로 계시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이며 이는 스스로 계신 분 또는 영존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천지의 주재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저통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신 능하신 자로 자신을 더욱더 계시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심은 그분의 신성한 저통 안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독자들은 저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쾌할 것이며 가슴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어와 함께 사랑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17장 1절에 있는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은혜를 공급하는 풍성한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의 근원을 갖고 계시며 이 근원은 마치 저통과 같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라는 칭호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암소의 저통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며 심지어 우리의 성분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의 풍성의 모든 요소와 성분은 우리의 성분, 곧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놀랍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나는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너에게 신성한 우유가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안으로 마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한 신성한 마심에 관한 사상이 거스를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먹음에 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한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후에 많은 교육을 받은 어떤 형제가 와서 이 형제님, 그 메시지는 좋았지만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너무 거칠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가슴을 암소의 저통에 비유한 것이 불쾌합니까? 나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자비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어머니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싶지만 성경의 의미대로 풍성한 저통이 있는 암소에 비유하는 것이 더 의미 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풍성한 저통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는 저제 흐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젖을 마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갈시키고 공급하고 만족해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흘려 내보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젖이라고 부르건 생수라고 부르건 그것은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이신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예표나 상징으로 그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경은 그분의 풍성의 다른 방면들을 계시하기 위해 다른 예표들과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젖과 생수는 둘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계시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신성한 그분의 풍성은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은혜인 우리의 공급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로서 흘러나온 풍성한 공급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성분이 되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공급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에 속한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함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한 그분 자신에 속한 요소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신성한 요소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이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행한 일은 천연적인 자신과 천연적인 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천연적인 힘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13년 동안 그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저통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이 저통의 공급을 마셔야 하며 너의 천연적인 힘이나 천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천연적인 힘으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하며 너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내가 너의 천연적인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약속된 자손을 낳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내 공급에 의해 자손을 낳아야 한다. 너의 힘을 사용하기를 멈추고 너의 천연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너의 천연적인 능력을 제쳐놓아라. 나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한 자이기 때문에 너 혼자서 나와 분리되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떠나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너는 내 경륜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내 저통에서 나온 공급을 마셔야 하며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천지의 주재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이미 배웠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엘샤다이, 곧 너에게 풍성한 공급을 흘려내는 저통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한 자로서 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내 저통에 속한 것을 마시고 나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한 말씀은 깊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보려면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전통을 가진 능하신 자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바꿈. 신성한 칭호를 계시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호가 계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아브람은 높여진 아비를 뜻하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 곧 확장된 아비, 열국의 아비를 뜻합니다. 높여짐과 확장됨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당신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늘까지 높여지는 대신 짓밟혀서 확장되기를 택하겠습니까?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확장되기보다 높여지기를 갈망합니다. 확장되는 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꺼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전시하기에 좋은 높여진 아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높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며 종교 또한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영적 거인이 되라고 가르침받고 격려받았으나 내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경향은 높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진 아비에서 확장된 아비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단체의 사람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곧 무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옛 이름을 잊어야 하며 높여지는 것에서 확장되는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일의 증가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대표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내가 개구리인데 내 이름이 물고기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물고기라고 부르더라도 나는 여전히 개구리입니다. 칭호는 바뀌었지만 인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바뀜은 인격의 바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뀔 때 이름의 바뀜은 뒤따라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높여진 아비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장된 많은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수많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생활을 갖기 좋아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정직하다면 아내와 함께 사는 것까지도 가끔은 너무 힘들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혼자 있다면 청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바뀌면 공동생활을 돕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왜 증가 속도가 그렇게 느립니까? 그것은 다만 아버지의 직분이 부족하며 새 신자들을 돌볼 가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돌보려면 확장된 아비들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장로의 자격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돌보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거룩만을 주의한다면 장로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우리의 이름은 높여진 아비에서 확장된 아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확장된 아비만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더 돌볼수록 교회 생활에 더 좋습니다. 이것이 이름에 참된 바뀜이며 인격에 참된 바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나의 왕녀라는 이름의 사례라는 이름은 왕녀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나의 왕녀는 왕녀, 곧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열국의 어미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당신의 특별한 성품이 일반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높여진 나비가 되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모든 자매들은 나의 왕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례일 때는 나의 남편, 나의 집, 나의 날, 나의 자녀, 나의 지위, 지표에서의 나의 기능,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매들은 나의 왕녀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이가 없이 다만 왕녀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높여지면 안 되고 확장되어야 하며 특별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함은 항상 높임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좋은 짝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중 아무도 높임이나 특별함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확장되고 일반적이어야 하며 열국의 아비나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름이 바뀜에 많이 좌우됩니다. 많은 형제들이 높아지기를 계속 주장하고 자매들이 특별해지기를 계속 좋아한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다음 일요일까지 분류된 개인의 길을 가는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으려면 건축되고 함께 짜여진 많은 무리, 곧 공동생활을 참으로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더 이상 높여지기를 원치 않고 자매들이 더 이상 특별하기를 원치 않고 일반적이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며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함께 살고 항상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의 매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높여지기를 원치 않고 확장되기를 원하며 아무도 특별하기를 원치 않고 일반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교리가 아닙니다. 이름의 바뀜은 단어의 바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우리 인격의 바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바꾸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라면 그분의 계시되심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되심은 우리의 바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바뀔 뿐 아니라 인격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시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한 저통 안에서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의 바뀜을 의미하는 이름의 바뀜은 또한 야곱과 베드로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탈취자가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탈취자로 남아있었다면 신성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시몬 베드로는 돌을 의미하는 개바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천연적인 존재는 흙덩이였으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건축에 사용되는 돌로 보석으로까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충족한 은혜.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격이 없음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스마엘일 뿐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인간적인 것이나 천연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 공급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신성한 저통의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무시해야 하며 하나님의 유방의 풍성을 마시면서 그분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신성한 그분의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씨와 땅이 모두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씨와 땅이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마신 후에 우리 모두는 씨와 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씨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소유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처소가 함께 있는 그분의 왕국이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 곧 씨이기 때문에 그 씨인 우리도 또한 땅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시며 이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할 수 있는 왕국을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림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의해 씨와 땅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씨를 산출하고 땅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델, 곧 하늘의 문이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늘을 땅에 내려오게 하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거처가 되었음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됩니까? 신성한 분의 나타나심과 사람의 인격이 바뀜에 의해서입니다. 일단 바뀐 후에 우리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누릴 자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이 나타나신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는 천연적인 성품으로부터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공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신성한 유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고 천연적인 공급의 근원을 끝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루 종일 그분의 유방 안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신 신성한 분의 풍성은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풍족해 하는 은혜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그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충족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은혜의 충족한 공급을 받기 위해 바울은 분명히 신성한 유방 안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낳는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많은 이삭들을 낳는 충족한 은혜의 풍성한 공급을 누렸습니다. 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길 안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이름의 참된 바뀜은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은혜의 공급이신 엘샤다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